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사망이 궁극적인 그 왕 노릇을 하는 그러한 나라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뭔지 뭐 영화 같은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비춥니다. 무슨 뭐 옛날에 이제 로키 같은 영화 이제 이렇게 보면 둘 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러닝 머신을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또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펀칭 연습을 하고. 둘 다 똑같이 이제 뭐 이런 저런 이제 뭐 이렇게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인공이냐 아니면 이제 악역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그 맥락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위는 똑같죠. 이렇게 열심히 뛴다. 열심히 체력을 단련한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에 붙어 있느냐, 어떤 맥락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맥락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폭력배가 다른 무고한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같은 행위이지만 맥락이 굉장히 다르죠. 열심히 이렇게 뛰는 일도, 이렇게 뛰는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기 위해서 이제 더 잘 뛰기 위해서 더 잘 달아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라면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제가 그 몇 달 전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 북한의 그 해커들이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주 그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한민족은 우수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한편 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렇게 다 젊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해외에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기밀을 이제 빼온다든지 어떤 그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기밀을 이렇게 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은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털어서 자금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나라에 이제 이렇게 돌리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랑 이제 같은 이제 혈통인데 저 친구들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참 어땠을까.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먼 나라도 아니잖아요. 정말 뭐 불과 뭐 차로 몇 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그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태어난 이들인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굉장히 이제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 재능을 썩히지 않고 뭔가 열심히 단련하고 또 그 단련한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그 자기 영역의 그 세부적인 어떤 전공에 해당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일은 굉장히 그거 자체로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 속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그 아주 그 이렇게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 북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단련한 그 기술을 활용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일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허비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죠. 저 친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좋은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좀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무게들이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구별점이 없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생로병사의 어떤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어떤 인생의 그 짐, 인생의 길을 다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가 의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 내 신체적인 조건들, 내 부모가 누구인 것, 내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 이런 거 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흐름,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떤 신체적인 어떤 한계를 나이가 들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노화가 조금 진행이 되지 않다거나 천천히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격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인격의 어떤 훌륭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뭐 다른 종교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훌륭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어떤 도덕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윤리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요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요구되는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애당초 아니다라는 게 이 로마서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인간답게, 아, 저 사람은 참 인간답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같은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 어떤 노력과 그리고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그 성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 인격적 수준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성질이 나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성질이 좋아지는 경우는 글쎄요, 이렇게 어디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3시간 정도일까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성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속하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숨 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하는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느껴지는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안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어떤 그 올바르지 않은 어떤 게 옳지 않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국가 체계에 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이 세상의 끝이 결국은 뭐냐? 사망이 끝이 아니더냐? 죄의 지배가 끝이 아니더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 얘기가 이제 성경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뭐 그 제 주변에도 이제 북에서 이제 탈북해서 이 땅에 이제 정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넘어오면 이제 끝인가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북한이 아닌 이 남한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향하는 어떤 삶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신분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여권에는 이제 북한의 어떤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보증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여 살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죄의 집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니까 나는 두 손 놓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이제 늘 이제 그 강조하시듯이 이 세상의 이제 그 기본적인 법칙은 사실은 율법적 세계관 안에서 작동이 됩니다. 율법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죠.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의 현실을 보면 꼭 잘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악하고 정말 그 추악하고 온갖 그 비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이 인과 응보의 세계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율법으로 제시된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사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창조 그 자체로도 굉장하죠. 창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완벽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면 아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걸로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이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도 그것 자체로 완벽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 완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에 의도하신 그 목적의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리고 인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과 방향과 그 끝간대의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시로서 우리 앞에 또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의 끝은 결국엔 사망입니다. 결국은 허망함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이 남한에서의 삶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북에서의 삶에 비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이 보장이 되고 또 한 인간의 어떤 그 자유와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장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끝이 허망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좋은 사회도 그 어떤 복지 사회도 그 어떤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 인간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허망하게 다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는 그렇습니다. 무로 사라집니다. 재로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부활의 내용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창조란 무엇이죠? 애초에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원래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 100년 전에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부여되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어떤 그 이런 우리가 신체를 가지게 될 것,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누리게 될 것, 우리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 이런 자녀를 낳게 될 것에 대한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는 다 무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였던 존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존재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창조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이거 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하죠.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원래 근거가 없이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유가 없이 돌연히 이 세상에 출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과정에서의 어떤 원인은 있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가문이 있고 시대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다 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다면 우리의 육신이 다 사라지는 그 한계와 절망의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함 가운데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자리, 모든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의 어떤 뿌리가 되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헤어지는 것 같,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엄연한 현실의 그 자리,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 결국 모든 게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 끝인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무였다. 우리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이 놀라운 우주를,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계 자체가 애초에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창조의 말씀에 근거하여 창조의 능력에 근거하여 거기 그것이 진정한 토대인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근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우리 관점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매 달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가 함께 같이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 인생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 또한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 겪지 않고 다 같이 함께 같이 손잡고 주님 곁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겪는 현실 우리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했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행위의 끝에 있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맥락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슬픔, 허망함, 상실감 이것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를 넘어선 무덤을 지나가는 무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재창조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시선을 갖는 유일한 종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응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예를 이렇게 듭니다만, 저도 이제 주변에 가끔 그 가까운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있죠, 종종.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애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야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걔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말썽 피우고 뭐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약간 뭐 투정 부리고 이런 뭐 방법이 없죠. 그 놀랍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이루어 내시는구나. 내가 난 자식인데 물론 제 아내가 낳았죠. 우리가 난 자식인데 우리 엄마의 언어로 아빠의 언어로 얘를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구나. 기존의 언어로 정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아빠의 세계, 엄마의 세계를 넘어가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그 존재가 그 아주 가까이 옆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투정을 부리는 거죠. 뭐 반찬 투정도 하고 뭐 밥 안 먹겠다 그러고 그 순간 또 이제 막 애한테 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여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혼을 내야 되나, 또 약간 이제 뭐 사람인지라 이렇게 짜증도 좀 이제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순간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요즘 그 타임 슬립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원래 나이가 이제 한 90살쯤 됐고, 의사한테 이제 그 통보를 받은 거죠. 당신 이제 한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간 타임머신 같은 걸 이렇게 타고 이제 40대로 이제 제가 또 이게 돌아와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이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참 빛난다. 네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것도, 그 목소리도 참으로 옷구슬 같다. 아, 예쁘다. 빛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선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설 선자에 취할 취자를 이제 써가지고.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되는 거는 둘째치고 견디기조차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관점으로, 이 종말의 관점, 우리에게 임할 참된 종말의 관점으로 우리 오늘을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작부터 끝의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네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을 봐라. 오늘 너의 현실을 봐라. 네가 생각하는 그 좁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무언가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펼쳐지면 만족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건 뭐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세속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내용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아주 엄격한 어떤 교리가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만족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비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5월 26일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뉴욕타임즈의 그 이제 주요 이제 기고자 중에 한 명인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책이 이제 번역되어 있죠. 그분의. 그 분이 이제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 이제 제목이 미국의 그 남부 침례교단의 도덕적 붕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뭐 미국은 그 남침례교회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아주 강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 그 교단과 또 교단의 신학교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브룩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까? 우리 정말 그 순결하게 살자.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자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치인데, 왜 그 가치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이런 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처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글을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바른 어떤 신앙적인 견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학적인 견해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뻐하게 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그것과 정반대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거 누굴까요? 요한 웨슬리가 한 이야기인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된 어떤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행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좋은 행동을 도덕적인 좋은 행동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하나의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이런저런 도덕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어떤 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 뭐냐면, 한 사람을 굉장히 존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 그 사람의 휴머니티를,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선에 기반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뭔가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갈 길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저는 과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 사람 그 자체로 이 사람의 행위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두 번째 문제고 이 사람이 여기 인생으로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말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굉장히 가치 있고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상대를 타자화하고 상대를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가 전부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계의 가치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 끝이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유용한 것들, 건강, 재산, 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걸 넘어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선 인생 그 자체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숨쉬어서 함께 같이 존재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로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전 우주에서 전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경탄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깊은 감격과 경탄과 놀라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유와 책임과 영광과 명예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부활이, 소망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구속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에 이 세계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복된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